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를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알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또 힘과 은혜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새 생명 안에 걷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냥 말씀 그 자체만 읽어봐도 굉장히 놀랍죠. 3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이 놀라운 또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세례를 받았다는 것, 침례를 받은 것은 어떤 의미이냐?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이죠. 그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나도 함께 못 박혀 죽고 그분이 장사될 때에 나도 함께 장사되고.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일에 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오늘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세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응? 왜 안 보세요, 어머니? 옆에 따님을 좀 봐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살리심을 받을 때 우리도 함께 살리심을 받았대요. 자, 여기에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성경을 보니까 그를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죽고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거죠.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새로운 생명 안에서 걷는 삶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헬라어 조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조에는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많은 부분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생명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살아있는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도 있고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단어는 그 단어하고는 의미가 다른 바로 영원한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보면 우리를 죽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린 것은 뭐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생명 안에서 행하도록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죠.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면 반대로 그전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삶이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기 전에는 어떤 삶이었어요? 성경 그대로 보면 죽음이 역사하는 삶이었죠.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육신, 이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에서 말씀으로 태어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 가운데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분이 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사망이 역사하던 우리 옛사람은 뭐가 되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생명 가운데서 걷는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지? 도대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내가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정말 수많은 종교 중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어떤 종교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죽는 것과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 말은 처음부터, 그리고 위로부터, 그리고 새롭게, 이런 의미입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처음부터 다시 태어났다, 이런 말이 바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가 죽음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짐을 다시금 살리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여기에도 보면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표현하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이 사랑을 하되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본질을 조금 더 안을 들여다보면요, 결국은 우리의 믿음에는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오늘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은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건데요.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죠. 죽어야지만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요, 죽고 사는 은혜가 아주 이 바탕 근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과 새롭게 사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나요?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셔서 우리의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첫 열매라고도 말하지만 또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요? 예수님에 관해서 맏아들, 장자, 맏아들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맏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장자 손 들어보세요. 맏아들. 어우. 야, 서원이 장자권을 뺏고 싶은 야곱처럼 그냥 손을 들었습니다. 야, 그래요. 그 믿음의 장자,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원래 둘째가 첫째 것을 뺏어서 아들이 되죠. 그래서 언약이가 서원이 손을 막 잡아 끌었군요.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 다음 아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고 실제로 죽으셨고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의 본문처럼 누가 죽었다 살아남으로 새로운 아들들이 탄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내가 진짜로 죽고 진짜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어떤 은유적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로 죽고 살아나야지만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말씀하실 때 말하잖아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돼. 볼 수 없어. 이 문제는 다른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선을 행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너희가 착한 일과 아니면 뭐 헌금을 많이 들여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야.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그것은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어.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합니다. 야, 그건 육신에 관한 문제가 아니야. 너희 속사람, 영에 속한 문제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거듭남은 어디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잠시 내가 살고 있는 집인 것입니다. 이 집이 오래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노후가 되기 때문에 좀 삐걱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때가 되면 어때요? 허물어야죠. 그리고 새로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잠시 머물고 있는 집이 바로 이 육체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이 육체는 어때요? 재개발하듯이요. 응? 재개발하듯이 무너집니다. 그것을 성경은 표현하기를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뭐라고 말하죠?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건축.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잖아요. 잠시 이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가 이 몸을 잠시 떠나서 어디 가죠?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지만 이후에 우리가 어떤 장막을 입어요? 재건축이 일어나면은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은유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 실제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이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속사람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가르쳐서 영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영입니다. 나는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 보세요. 옆사람이 한번 장막, 집을 한번 보세요. 집이 어떤지. 예, 집도 훌륭하네요. 한번 축복합니다. 집이 약간 좀 큰 집도 있죠? 그리고 집이 약간 이렇게 나온 집도 있고요. 어떤 집은 그냥 굉장히 이렇게 슬림한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예, 좀 작은 집도 있고요. 어떤 집은 길쭉한 집도 있고.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집에 살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 집에 살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이를 먹었고 내 집이 낡았고 이건 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집에 살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보여지는 또 육체적인 보여지는 모습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내가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때로는 어떻게 하죠? 내 육체가 좀 더 건강했으면, 내가 좀 더 멋졌으면, 뭐 여러 가지 이런 비교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그것 때문에 외모를 비관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이가 먹었건 몸이 좀 늙었건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집안에 살고 있는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집안에 살고 있던 내가 어떤 존재였어요? 어떤 존재였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역사하고 심판과 저주가 역사하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런 내가 살고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연합, 하나됨이 일어나는데 옛사람인 내가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이거 중요하니까 축복해야 돼요. 당신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다시 한번. 너의 옛사람은 죽었어. 당신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누구예요? 죄에 사로잡혀 죽음이 역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가 있는 사람.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옛사람은 뭐였어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이 일으키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가져오신 또 다른 생명, 바로 하나님 속에 있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생명, 영원할 수 있는 영생하는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여?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사단으로부터 해방되고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무엇이냐? 이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왜? 성경대로 보자면 옛사람은 뭐 했기 때문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끝났어요. 끝나고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과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사단의 얽매였던 이 사람이 이 굴레가 끊어지고 이렇게 거기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그 옛사람은 뭐 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옆사람은 죽었어요. 옆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 옛사람은 죽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열매가 탄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것을 새로운 탄생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어디에 있으면 누구든지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로운 여러분 아시죠? 카이노스.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이게 이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씻어갖고 새롭게 된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옛것은 폐기되고 이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종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탄생,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됐다는 얘기는 이전 것을 닦아가지고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은 폐기되고 전혀 새로운 종류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우리 옆사람 한번 축복합니다. 새롭게 지음 받은 것만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새롭게 다시 탄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이 집에 살고 있는 내가, 과거의 나는 어쨌다는 거예요? 죽었고 이제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생명을 가지고 내가 새롭게 창조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죄의 문제와 저주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옆사람 보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왜 작품이 되는가? 아, 여러분 솔직히 보면 여러분 그 이 장막집을 보면 걸작품인가요? 에? 걸작품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굉장한 뭐라고 말하죠? 자존감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굉장히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겉사람이 그렇게 최고의 작품처럼 보이진 않잖아요. 솔직히. 근데 무엇이죠?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최고의 작품이라고 하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의 이 존귀하신 거룩하신 영생하는 생명을 통해서 이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걸작품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집 또한 뭐한 거예요?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집도 최고의 작품입니다. 바로 이 집을 통해서 이 안에 살고 있는 내가 보여지고 이 집을 통해서 내 안에 살고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생명 하나님의 빛을 소유한 내가 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빛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로 빛이 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알아요. 딱 보면은 이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 빛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이 빛이 나는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작품이 이 육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이 겉으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인 여러분이 가게 되니까 뭐가 돼요? 어둠이 소멸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빛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을 갖고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마음껏 세상 가운데 풀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말 아래 두지 않고 어디에 둔다고 그랬어요? 높은 곳에 두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그 빛의 혜택을 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말 아래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빛이 드러납니다.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수행하고 있던, 공부를 하고 있던, 사업을 하고 있던, 무엇을 어떤 일을 하던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의식과 인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일서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단어가 테크노.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이것도 비유적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물려받은 그렇죠? 혈육으로 태어난 실제적인 아들을 표현할 때 이 자녀라고 하는 아들을 표현합니다. 생물학적 아들이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옆사람 보면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축복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뭐냐? 실제적인 아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아들은 뭐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원이에게, 언약에게. 너희들은 나의 자녀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자녀는 뭘 의미해요? 실제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사용되어진 단어는 뭐예요? 실제적인 생물학적 자녀예요. 이 생물학적 자녀는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씨를 물려받은 자가 생물학적 자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나의 생물학적 자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와우. 언제 씨 받았어요? 언제 씨를 받아서 생물학적 자녀가 됐습니까? 성경은 말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났느냐? 너희가 거듭났잖아. 다시 태어났잖아.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 태어난 것이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통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또 고백합니다. 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이 겉사람 육체는요, 생물학적 씨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오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진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씨를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서 1장 4절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것을 피해서 하나님의 본성, 그분의 본질 안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말씀의 씨로 태어난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전히 내 안에는 뭐가 싸우고 있어요? 옛 본성이, 옛 본성을 가지고 그 본성 안에 싸우는 싸움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여전히 나는 옛 본성이 나를 죄 아래로 끌고 가는구나. 여전히 내 옛 본성이 내 안에 가득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구나. 여러분, 무엇이 진짜인가요? 여러분, 무엇이 진짜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본성이,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진짜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옛 본성을 가진 나는 죽고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의 본성으로 거듭난 내가 진짜일까요? 무엇이 진짜입니까? 여전히 나는 옛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거나 발전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나는 옛 본성을 가지고 죄 아래 사로잡힌 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의 문제와 씨름하고 싸우고 그리고 뭔가에게서 벗어나려고 한 걸음 내딛었다가 다시금 뒤로 돌아오고 계속해서 정죄함과 또 거기에서 그래서 그잖아요. 뭐죠? 날마다 뭐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옛 본성과 양 끊임없는 그런 싸움을 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돼. 자아를 죽여야 돼.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사는 거야 하면서 계속 옛 본성과 옛 자아를 죽이는 일에 막 혈투를 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보면 진짜 무엇이 진짜인가요? 내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그 옛 본성이 진짜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한 새로운 새 생명 가운데 주신 그 본성이 진짜인가요? 여러분,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짜인 내가,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의식 이 계속 우리 안에 있는가? 이것은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아요. 사고 체계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새 생명 안에 걷는다라고 하는 거, 걷는 삶, 이 걷는 것, 행하는 것을 바로 사고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뭐가 돼 있어요? 프로그램 돼 있어요. 프로그램 돼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프로그램은요, 컴퓨터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프로그램은 뭐예요? 그냥 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뭐예요? 움직입니다. 그렇게.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옛 본성, 옛 자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고방식,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고하는 그 프로그램이 그냥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요, 그냥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프로그램 돼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내가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거듭난 나.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내가 진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이 프로그램이 바뀌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죽었다가 다시금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합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십시오. 무엇이 진짜인가를 붙잡고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많은 경우 싸우는 싸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옛 본성과의 그런 이 싸움이 굉장히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본질적인 싸움 안에서 이제는 멈추십시오. 그리고 거듭난 내가 누구인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옛 본성을 가지고 옛 자아, 그러니까 옛 사고방식에 붙잡고 거기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인식할 때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생각하는 방법, 사고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행한다는 것은 사고방식에 대한 변화입니다. 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왜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가? 그 사고방식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옛사람처럼 생각하고 옛사람처럼 사고하고 그 사고체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변화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새 생명을 소유한 거듭난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기 시작할 때에 새 생명 안에서 걸어가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새 생명 안에서 걷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누구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기 때문에 흠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걸작품이 되는 것이죠. 오늘 새로운 피조물은요,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옆사람 보면 축복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고방식,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 더 이상 사로잡혀 살지 마십시오. 날마다 새 은혜에 살아가는 것은요, 이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왜 과거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새로운 피조물은요, 날마다 새 은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감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기 전에 싸움을 했다. 서로 감정이 부딪히는 챙하면서 감정이 그리고 어떤 분노가 올라오는 싸움이 있었다. 아니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지. 라고 새로운 삶을, 새 생명 안의 삶을 선택하십시오. 관계를 살아가다 보면은요, 그런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호구가 되란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요, 얘기하시죠.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그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 나는 잊고 그냥 용서하고 살아가 그냥 무조건 호구가 되란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네가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내 스스로가 그 말로 인해서 상처 받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고 나의 자존감은 내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는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걸작품인 내가 누구인가를 알므로 말미암아 새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관계 속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당신이 그 한 말을 통해서 내가 굉장히 아프고 상처를 받았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나는 그 말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기로 선택했고 나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에 난 믿음 안에서 더 좋은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것이다. 이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한 삶을 살아가지 않아. 그러나 다음부터는 나에게 그런 상처되는 말은 하지 말아줘.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관계 속에서 올바른 것을 말하고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고 선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나타내는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환경, 경험, 상처, 어떤 문화에 의해서 제한받으며 살았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늘 실패하는 삶을 살아갔다면 나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닌 거예요. 왜? 옛사람은 뭐 했어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어요. 새롭게 태어날 때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잖아요. 오늘 이루어 놓으신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은 당신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고방식, 새 생명 안에서 바르게 인식하고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영향받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니까 혼자 어떤 환경이나 그거에 억압받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 이렇게 아니요. 새로운 피조물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안에 기쁨을 선택하고 내 안에 주신 새 생명의 은혜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생기면, 그런 인식을 가지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고 부드러운 마음과 기쁨 안에서 주시는 평강의 마음이 있을 때 관계 속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관계가 풀려요. 그러나 상처받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하면 대화가 안 돼요. 뭐가 되죠? 싸움밖에 안 돼요. 부부싸움도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왜? 이미 감정이 상해 있는데 뭔 대화가 되겠어요? 말하는 순간부터 뭐가 돼요? 말 꺼내는 순간, 나는 대화를 한다고 꺼내는 순간 뭐 이미 내 안에 이것에 대한 이 감정, 마음이 이미 이 말을 통해서 막 전달이 되는데 그 사람은 그 말이 온전하게 들리겠어요? 말보다는 그 마음이 그냥 그대로 오기 때문에 반대로 반응을 하죠. 그러다 보면 뭐예요? 대화는 안 되고 싸움밖에 안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옛 본성은 나는 죽었고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과 그 은혜를 가진 자, 새로운 피조물이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해. 새로운 피조물이 나는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 환경에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도전을 바라볼 때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는 큰 파도가 밀려올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옛사람 같았으면 어때요? 아이고 큰일 났네.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낙심하고 아, 무엇이 잘못됐을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못났지.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과연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온갖 생각들이 막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생각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어.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사고체계로 살아가는 자야.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이것에 영향받지 않아. 내 안에는 승리가 있어.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어.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내 안에는 하나님의 부요함이 있어. 내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오늘 내 안에는 하나님의 존귀한 부르심이 있어. 오늘 내 안에는 신성한 생명과 치유와 건강이 있어. 오늘 그것을 인식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고, 생각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기를 시작할 때에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올라오는 이 본성 안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요. 그때에 비로소 뭐가 돼요? 대화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에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이나 모든 걸 바라볼 때 항상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이 감정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이 표현되어지잖아요. 우리는 수많은 사건들을 접합니다. 관계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감정이 요동하기도 하고요. 평강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오늘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그 말이 아침에 나오다가 그 뭐요 무슨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그 삶에 좀 이렇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이렇게 단어들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그 말을 하더라고. 오히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를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죠. 그 아나운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자기가 수박을 먹으려고 이렇게 두 조각을 쪼갰대요. 쪼개 가지고 들고 먹다가 한 조각을 떨어뜨린 거예요. 박살이 났어요. 그 순간 그 생각을 한 거죠. 아, 오히려 잘 됐다. 한 조각을 덜 먹으니까 다이어트가 되네. 이게 뭐라는 얘기죠? 좋게 생각하라는 거죠. 아니면 딱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박살 났으니까 아이고, 꼭 뭐만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이 손이 지랄 같아서 찾는 순간 떨어뜨리니까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오히려 좋은 결과가 있네. 오히려 잘 됐네. 그러니까 생각을 바뀌는 순간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의 변화가 달라지는 것을 자기는 느꼈다라고 하면서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의 감정이 요동하기도 하고 슬픔, 분노, 괴로움 이렇게 그걸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삶이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은요. 옛 본성으로 프로그램 되어 있던 것이 이제 새 생명의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것은 뭐냐? 모든 상황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과거의 옛사람처럼 해석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 안에서 해석하라는 거예요. 나는 실패할 수가 없고 나는 질 수가 없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부요하심과 은혜가 내 안에 있고 오늘 어떤 상황이 생길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 내 안에는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내게 힘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든 그것을 내가 완전한 피해자로만 해석한다면 당하는 것으로만 해석한다면 우리는 그 감정에 노출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관점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걷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었다가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이것은 거듭난 것,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의 삶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살아가라고. 이것이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행한다는 건 걷는다.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고방식을 장착하십시오. 새롭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생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연습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에 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제는 내가 옛 본성,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새 본성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걷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인식하고 알 때에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주신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옛사람에게 속한 생각과 사고방식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내가 살아가야 될 진짜 삶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탄생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실제적인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처럼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생각하고 오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생각하고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 안에 새로운 사고방식 또 그 믿음 안에 걷는 삶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 어느 자리 형편 어느 직업을 갖고 어느 자리에 있던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거듭난 내가 누구이고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인식함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새 생명 가운데 걷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의 이끄심과 도와주시는 은혜를 따라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을 따라 이루시고 성취하는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사오니 오늘 그 빛을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